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유 없이 즐거울 수 있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바라는 것은 꼭 손에 넣고 만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아, 정말 어린아이들 보면 잠시도 쉴 틈이 없고, 네.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하고, 제 갖고 싶은 건 땡깡을 써서라도 꼭 손에 넣고 말죠.
자, 이 어린아이들의 이것, 네. 이러한 이 본질, 네. 이게 탈무드 속에 또 인생을 사는 법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읽어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전 읽기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자, 우선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연극 사라지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첫 곡 듣고 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Always on my mind.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책, 대답보다 질문이 훨씬 위대한 책, 솔로몬의 탈무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희구 씨,
예?
희구 씨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나한테 맨날 질문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건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탈무드적 인간인 것 같아요.
응? 예. 응? 저 그거 많이 하죠. 왜요? 그건 왜 그래요?
맞아.
이렇게 대화를 왜요? 계속 네, 이렇게 네. 끊이지 않고 하려고요.
예.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을 받을 때 네. 항상 정답이 뭐냐라고 하는데 온갖 교육의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이 경우에 답이 뭐냐? 셋 중에서 다섯 중에서 골라라.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탈무드적의 사고,
네.
즉 대답보다 질문이 네. 더 훌륭한 것이고
예.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는 무수한
예.
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명하다는 건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맞고 상황에 적절한 것을 판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남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퀴즈 좀 내드릴게요. 자, 늙은 재화공은 아들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상자에다 이것을 담아가지고 침대 밑에다 두고 그 안에 보물이 들어서 아주 무거운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게 보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1번 깨진 유리, 2번 족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는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탈모 방지 샴푸 보내드립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탈무드에서 발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충고와 지혜는 무엇일까요?
니콜라이 1세는 허름한 작업복이나 오래된 군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거나 자신에 대한 평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경박한 사람들은 이 변장한 차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신세를 망치기도 했다. 유대인 지역에 있는 마을을 돌고 있었을 때 차르와 그의 수행원들은 사냥을 하려고 숲속에 들어갔다. 니콜라이는 그때 누더기 외투를 입은 병사로 변장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다행히 니콜라이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민가를 발견하여 늙은 유대인 과부가 경영하고 있는 여관을 간신히 찾아갈 수 있었다. 노파는 동사 직전의 병사를 맞이하여 빗자루로 눈을 털어주고 누더기 외투를 벗긴 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로 옆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키크니가나 한 잔을 먹였다. 그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노파는 연신
딱하기도 하시지. 도련님이 하마타만 통사할 뻔했구려.
라고 말했다. 여관의 한 방에 농부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병사를 보고 그가 황제 니콜라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차르에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라고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차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은 뼈와 가죽만 남겨놓고 노예로 만든 것과 종신병으로 징집한 것뿐이었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노파는 차르를 두둔하며 그를 위해 해명했다. 그녀는 농부들에게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차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해도 그를 모시는 귀족들이 그를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백성을 도울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만약 차르가 그녀의 사정을 안다면 반드시 아들을 돌려보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노파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녀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병사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있었다. 농부들이 여관에서 나가자 노파는 니콜라이를 위해 쾌적한 잠자리를 준비하고 따뜻한 담요를 갖다 주었다. 아침이 되어 노파의 도련님은 청어대를 한 토막 먹고 키크니가나 한 잔을 마신 뒤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다가 외아들을 빼앗겨버렸습니까?
그건 내가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이죠. 부자는 돈으로 매수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오. 하벨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아들처럼 외아들이라도 사정없이 유괴해 간다니까.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왜 이 지방의 지사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물론 했지요. 그런데 지사님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탄원서와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방 법무국에 서류를 제출했다오. 나는 지사님께 아들을 돌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소. 지사님은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었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 꼴이지 뭐요.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노파는 크게 한숨을 내쉰 뒤 오랜 고생이 깊게 새겨진 얼굴을 흔들며 말했다.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도련님. 가난하고 늙으면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이지.
니콜라이는 노파에게 편지지 한 장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녀는 마침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책장 위에 있던 시편에서 여백이 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거기에 무언가를 써 넣었다. 그는 그 쪽지를 노파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관리에게 주라고 말했다. 그러면 관리는 그것을 해당 부서로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들이 틀림없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니콜라이는 그 편지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장담했다. 노파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함께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도시로 들어간 노파는 니콜라이가 시킨 대로 관리의 집에 가서 직접 편지를 전달했다. 관리는 그것을 읽더니 당장 그녀를 안으로 불러들여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가 작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인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리는 노파에게 병사의 말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 이 편지 덕택에 아드님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썰매가 있는 곳까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썰매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아드님은 곧 돌아올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말대로 얼마 안 있어 노파가 사랑하는 아들은 새 모피옷을 입고 파발마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돌아왔다. 그녀와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노파와 아들은 마을 농부들로부터 하벨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밤에 카자크 병사들이 도시를 포위했고 이튿날 아침에 당국자들이 하벨과 도시의 부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쇠사슬로 엮어서 끌고 갔다고 한다. 그 이유와 행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지사가 직접 도시에 와서 부잣집 아들들을 모두 군대에 끌고 갔다. 노파와 아들은 그 병사의 정체와 병사의 지시에 선뜻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교들이 여러 명 탄 호화로운 마차가 그들의 여관 앞에 멈춰 섰다. 모자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한 장교가 자기들은 그녀와 아들을 좋은 친구와 만나게 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들의 재촉에 서둘러 마차에 올라탔다. 궁전 앞에 마차가 멈추자 번쩍이는 옷을 차려입은 하인들이 달려나와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욕실에 안내하여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두 사람은 궁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즐겼다. 일주일 뒤 집사가 두 사람을 더욱 으리으리한 궁전으로 데리고 가더니 호화롭게 장식한 연회장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이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연문이 열리고 니콜라이 1세가 들어왔다. 그 남자가 다른 방으로 안내해 주려나 보다 하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니콜라이는 노파에게 다가가 웃음 띈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나를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녀는 차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뜯어보다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러자 니콜라이는 제복을 벗고 그녀의 여관에 뛰어들었을 때 입었던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게 웬일이요? 우리 작은 도련님이 아니시오?
노파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자,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어본 부분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거 사실 실화예요?
니콜라이 1세가 러시아의 황제라라고 하는 건 실화예요.
그렇죠. 응.
네. 이 사건이 실화인가?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부자는 돈으로 아들 군대도 안 보낼 수 있고 가난한 사람 아들도 뺏기고 뭐 탄원해봤자 소용도 없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 네. 이제 그 조금 전에 전주에
예.
다산을 읽었었는데
네.
다산의 이야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없냐. 여기서 고발하고 탄식하는 것으로서 이제 다사는 그 이 자기의 논조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목민심서쯤 되면서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주로
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렇게 이제 제시해요. 제시하지만
예.
이거는 심서다. 나에겐 힘이 없다. 오직 목민관들이 이거를 보고 고쳐다 이렇게 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 케이스를 보면 이제 니콜라이 1세는 사실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고쳐지는 방법이 작은 인, 작은 어짐 쪽으로만 이제 쏠리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아녀자의 자비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 내가 당한 이것만 가지고 예. 그걸 해결해 주니까 그 자체로 매우 어진 일이지만
네.
황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예. 보고 이게 결국 우리 제국 전체에 만연한 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까? 그럼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야 될 네.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로 풀었다는 거죠.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리고 니콜라이 1세는 매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강력하게 혁명운동을 탄압하고
네.
국가의 모든 기능을 비밀경찰의 손에 넣고 검열하고 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예예예. 예, 네. 예. 선생님이 맹자 아녀자의 마음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대인과 소인 얘기 나눠주는 것. 여자는 저기 시집가기 전에는 나의 친정 부모를 섬기지만
네.
시집가고 나서는 또 그쪽 부모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녀자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작다 이거지. 근데 왜 아녀자가 작아?
그러니까.
예. 어쨌든
예. 고전에서 배운 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성장인 것 같아요.
아, 저 많이 컸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뭐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다는 얘기도 탈무드에 나오니 좀 씁쓸하긴 해요. 이게 좀 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얘기가 부자나 권력자 얘기를 듣고 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쩌면 우리랑 좀 더 비슷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뜨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들게 되는데요. 낭독으로 이어볼게요.
늙은 재화공이 아내를 잃고 홀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토요일 밤에만 찾아올 뿐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경의를 포하는 일도 없었다. 맏아들은 기술자, 둘째 아들은 인부, 막내는 상인이었다. 노인은 조금씩 자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건강하고 혼자 먹을 수 있을 때에도 아들들은 나를 보러 자주 와주지 않았어. 앞으로는 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꺼려서 더욱 오지 않을 거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재화공은 이웃의 목수에게 가서 큰 상자를 주문해서 거기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운 뒤에 침대 옆에 두었다. 평소처럼 토요일 밤에 찾아온 아들들은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들들이 물었다.
병에 걸려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들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기 위해서 상자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을 밀어보니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이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생각했다. 형제들은 한 사람씩 아버지를 돌보면서 그 보물을 지키기로 했다. 먼저 막내 아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입게 될 사업상의 손실은 아버지가 죽은 뒤 상자 속 재물로 보상받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를 돌보았다. 이윽고 노인은 숨을 거두었다. 아들들은 장례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썼다.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은 기록되었다. 상자 속의 재물로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관례에 따라서 그들은 이래 만에 탈상을 했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산산조각이 난 유리만 가득 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무덤에 침이라도 뱉고 싶을 정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의 무덤에 침이라도 뱉고 싶을 정도야.
막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진 그런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둘째 아들이 말했다.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교훈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맏아들이 말했다.
아, 이게
좀 비참한 이야기인 것 같고 할아버지가 가난해요. 또 아내도 먼저 떠나보냈고 그래서 아들들한테 이제 좀 맡겨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려고 할까?
안 하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그 구전으로 쫙 그 유대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AD 한 400년쯤에 네. 이제 편찬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뭐 편찬된 이후부터만 따져도
네.
2000년이 지난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죠.
2000년까지는 안 됐군요. 1600년.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실정이 이렇게 다 눈에 보입니다.
네.
그나마 이 할아버지는 성공했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부양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속았다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모양이 이제 그 좀 뭔가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에게 잘 풀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가난한 부모들 그 자식들이 공양하려고 생각할까? 통계를 보게 되면 이미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 부모를 모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의 수는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요즘에 딱 제 입장인데 그런 삼형제가 지금 부모님 모셔야 되는 문제로 상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좋은 방향으로.
네.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늙은 재화공은 아들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지금 듣고 오셨죠? 상자에다 요것을 넣어가지고 침대에 맡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게 마치 보물인 것처럼 아주 무겁게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보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1번 깨진 유리, 2번 족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탈모 방지 샴푸 보내드립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입니다. Come on over.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솔로몬 탈무드를 읽고 있습니다.
운칠기삼,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게 노력이 아니고 운에 딸렸다라는 얘긴데 네. 선생님은 운이 좋은 편이신가요?
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운이 참 좋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운철 씨는요?
저도 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운철이에요.
예, 운철이에요.
아, 그래서? 구름 운자가 아니고?
아니, 구름 운자인데요. 그냥.
네. 그래도 운이 들어간다.
예. 운 좋은 철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희구는 어떨까? 운이 좋은가 어떤가?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다음 낭독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면성실로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모든 지배자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은 어느 날 우연히 운을 만나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한다.
사람의 행복은 부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너보다 강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는 운에 달려 있습니다.
운이 대답했다. 그들은 이러니저러니 말씨름을 하다가 결국 내기를 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인부이자 물 배달꾼이기도 한 가난한 사내가 지나갔다.
폐하께서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운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솔로몬은 그 가난한 사내를 불러서 그에게 3만 세켈을 주었다. 가난한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왕에게 감사한 뒤 고기와 그 밖의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들고 나갔다. 남은 돈은 우돗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옆집에 가 있던 아내를 불러 그 행운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하루에 쥐꼬리만한 돈밖에 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부는 부엌에 가서 우돗으로 싼 고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부엌을 나온 것과 동시에 개가 들어가서 고기와 우돗을 함께 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솔로몬 왕과 운이 궁전에서 만났는데 그들은 그 가난한 인부의 살림이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았다. 솔로몬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 이번에도 다시 사내는 아내를 불렀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옆집에서 돌아오는 것조차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다. 사내는 마당에 헌 농짝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돈을 숨기고 자물쇠를 채웠다. 잠시 뒤 고물상이 찾아와서 고물이라면 뭐든지 사겠다고 소리쳤다. 여자는 마당에 버려져 있던 낡은 농짝이 생각나서 안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이튿날 운과 솔로몬 왕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사내의 상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왕은 다시 한번 사내에게 돈을 주었다. 이번에 그는 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 안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넉마주의에게 거저나 다름없이 주어버렸다. 그것이 그 자루의 마지막이었다. 운과 솔로몬 왕이 다시 만나 사내가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운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세 번이나 최선을 다하셨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운은 그 가난한 사내와 얘기를 나누었다.
당신은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군요. 만약 직업을 바꾸어 나무꾼이라도 된다면 당신의 운도 바뀔지 모르겠는데.
직업을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잃을 건 아무것도 없어.
하고 사내는 생각했다. 그는 왕궁을 나가 나무꾼이 되었다. 그는 목재를 팔아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여 어느새 여유가 생기자 나무꾼을 고용하여 땔감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고 있는 숲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썩은 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를 더듬어가니 살점이 들러붙어 있는 그의 헌옷이 눈에 들어왔다. 3만 세켈이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은 채 들어있었다. 이 일은 그에게 잃어버린 농짝을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그는 헌 농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두 배 값을 쳐주겠다고 온 도시에 광고했다. 수많은 농짝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연 흔적이 없는 그의 농짝도 들어있었다. 그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농짝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은가. 다음에 그는 겨가 채워진 자루를 사고 싶다고 광고를 냈다. 수많은 자루가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는 계속 자루를 사들여 드디어 아내가 팔아치운 자루도 찾아냈다. 이제 그의 부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이리하여 우는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은 운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와, 솔로몬이 운과 내기를 했는데 운이 운한테 이겼네.
운이 이겼네.
운이. 운이 이겼네. 그럼 솔로몬도 운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으로 간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예. 이 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신의 뜻이다. 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나
예.
운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횡재를 했거나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기인의 도움을 받았거나
네.
뭐 이럴 때는 운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운이라는 게 물론 논리적이진 않지만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가 운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운이
그래요.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
운이 좋아지게 하는 어떤 적선을 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탔겠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 어린 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는 몇 개의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좀 모자라게 보여라. 그 모자라는 게 어리석은 모자람이 아니고
예.
좀 어린아이 같아 보여라.
아~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이유 없이 즐거워하고
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로 바쁘고 네. 자기 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애를 쓰고 이러면 네가 운이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네. 언젠가 그것이 네가 잊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이 도움받은 거를
고마움을
상기해 줄 거다. 네. 그랬을 때 네가 그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기대하고 있으면 그 운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나 주고 잊어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
당장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 그걸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너는 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네가 무엇인가 이익이 생길 거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잠깐 손실을 잃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럼요, 그럼요.
그랬을 때 네가 나는 참 운이 좋았어라고 예.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운은 네. 언젠가 네가 뿌린 씨앗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그냥 느닷없이 뭐 생뚱맞게 뚝 떨어지는 게 운이 아닐 거라고. 내가 그렇게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게 찾아온 걸 거예요.
그래요.
예.
나 희구 씨 이름이 뭔지 알겠다.
왜요?
뭔가를 희구하는 것 같아.
예, 네, 하긴 그래요. 저도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립니다. 늙은 재화공이 아들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꾀를 썼어요. 상자 안에다가 무언가를 잔뜩 넣어서 그게 마치 보물인 양 침대 머리맡에다 딱 둡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1번 깨진 유리, 2번 족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탈모 방지 샴푸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운에 대해서는 인정해버리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들어봤어요. 도대체 그들이 행복을 만드는 방식은 또 어떤 걸까요?
옛날 드넓은 포도밭 양떼와 소떼, 그리고 넓고 호화로운 저택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모두 재능이 있고 근면한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부자는 하루하루 느긋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들이 유산 다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고생해서 모은 돈이 싸움과 반목의 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해.
어느 날 부자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명한 사람은 아직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둬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내가 죽은 뒤 유산 분배로 서로 시기하거나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아들들은 입을 맞춰 말했다.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시도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저희들은 서로 정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게다가 재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나눠줄 것을 지금 약속해두겠다. 나는 현금으로 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백 데나리온씩을 주마. 그만한 돈이 있으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일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게다. 그 밖에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해라.
아버님, 그런 염려는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몇 년 후 아버지의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밭과 포도원이 피해를 입고 양과 소가 잇따라 병으로 쓰러졌다. 마침내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전 재산의 대부분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들들에게 약속한 천 데나리온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서 결국 그중 얼마를 사용하고 말았다. 그래서 남은 것은 950데나리온이었다. 아버지는 그간의 어려움으로 병으로 쓰러졌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9명의 아들들에게 약속대로 100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다. 9명의 아들들은 다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와 막내 아들만 남았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너도 알다시피 잇따라 재난을 당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손을 대고 말았구나. 이제 50데나리온 뿐인데 그 중에 30데나리온은 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너한테 20데나리온밖에 줄 수가 없구나. 부디 애비를 용서해라. 그래도 네가 형제들 중에 가장 착한 아들이 아니냐.
막내 아들은 몹시 낙담이 되었다. 늙은 아버지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기대했던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도 실망스러웠다.
아버님, 염려 마시고 부디 기운을 차리세요. 그 20데나리온으로는 장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울 듯한데 무얼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유산의 일부로 너에게 물려주마. 네가 어려울 때에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게야. 친구는 천 데나리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아버지는 병이 깊어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이래 동안의 상이 끝나자 아들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9명의 형들은 막내 동생이 20데나리온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도 하지 않았다. 형들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100데나리온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재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한편 막내 아들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졌다. 20데나리온으로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했고 생활비로 하나 둘 사라져갔다. 그렇게 궁지에 빠진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했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지?
아들은 괴로운 듯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말도 안 돼.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막내 아들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아버지의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남은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기꺼이 초대에 응하여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손님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고인의 집에 수없이 초대받았던 일과 고인이 손님들을 융성하게 대접했던 일을 얘기했다.
이 막내 아들만이 아버지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구려. 오늘 이 음식만으로도 큰 지출이라 힘들었을 텐데 그 친구 만년의 재산을 다 잃어 아들에게 재산을 제대로 남겨주지 못했다 하던데 그 친구 아들에게라도 우리 보답을 하면은 어떻겠어?
그 자리에서 손님들은 각각 새끼를 뵌 암소 한 마리씩과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돈도 모아주기로 하고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시간이 흐르자 송아지가 차례차례 태어나 막내 아들은 그 송아지를 좋은 값을 받고 팔았다. 아들의 사업은 어느새 운이 붙어서 형들보다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이 어려울 때는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
친구가 재산보다 난 거 맞아요, 선생님?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그거죠.
네.
그런데 아마 이 뜻은 재산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
부자가 되려면 네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거상으로 이름이 났던 그 임상옥.
네.
그 상도에 나오는 가장 이제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사라고 하는 거는 이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제 임상옥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도 다 유산을 받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장사를 다 하겠지만
예.
막내에게는 지금 이제 남겨준 게 아버지의 친구들로 돼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네 성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네 진정한 재산이다라고 하는 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인으로서
네.
굉장한 훈련을 이제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신이 처음 물었던 말 죽으러 갔을 때 기억하시죠?
네.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 아니고 예. 거래가 정직했느냐.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부를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어렸을 때부터의 훈련과 가치관이었던 것
예.
같아요.
자, 12월의 테마 저희가 배려로 정했습니다. 참 따뜻하고 진짜 이해해야만이 남을 네. 배려할 수 있다라는 말. 선생님의
네네.
말씀
네네.
머릿속에 꽉.
그렇죠.
네. 네.
배려는 동정이 아니다.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 자리에서 네.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에서는
예.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탈무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배려의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우선 우리가 유태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어떤 때는 알 수 없이 그들을 경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는 이 탈무드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고
네.
그리고 이들이 우리와 다른 거를 또 이해하고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글로벌
네.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도 민족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이게 고전의 힘이다. 이런 생각들을
네.
좀 하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배운 배려의 가치 알아보았고요. 배려에 대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12월이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2012년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고전 읽기 성년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볼 예정입니다. 라트라비아타를 소개해 주셨던 이만방 교수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삼국유사로 안내해 주셨던 고은기 교수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해서 미래의 고전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받아서 꾸며볼게요. 고전 읽기와 함께 2012년을 알차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 맥스 샴푸, 동서문화사에서 솔로몬 탈무드,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20일까지 남산 예술센터에서 공연되는 연극 사라지다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작지만 강한 민족.
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한테 들려주었던 답 중에 하나가 바로 깨진 유리였죠.
예, 상자 속에 들어있던 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유리였어요. 정답 맞추신 분들 고전읽기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운철 씨.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끝곡으로는 이석훈의 감사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고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